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서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남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은밀하게 도와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군대를 모집했을 때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전쟁이 없이 아벡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데 2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아벡이라는 곳은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안디바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끌려갈 때 가이사라로 내려가던 그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지중해 변을 타고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비옥한 곳이거든요. 이 시대 전쟁은 거의 다 뭐 땅 따먹기라기보다는 곡식을 약탈하고 이렇게 양식을 얻기 위한 전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 아래에 있는 그 길보아산 앞으로 쭉 펼쳐져 있는 아주 넓은 평야인데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요충지가 이게 아벡이었어요. 그런데 아벡이 여기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 이길 거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 전리품, 블레셋 전리품 되고 아주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그게 아벡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블레셋이 아벡을 통해서 침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 생활하고 있던 다윗이 이 전쟁에 휩쓸려 든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결심하고 다 군대를 동원하는 중에 아기스도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 어제 우리가 그 본 적이 있는데 28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다. 이것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뭐 호위대장쯤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인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일에 휩쓸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도 원치 않는 악한 일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빠지고 싶은데 이게 그럴 명분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곤혹한 처지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로서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고약한 일에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인데 우리랑 같이 싸울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서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거는 블레셋 방백들이 당연히 걱정할 만한 일이죠. 전에 믹마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요나단이 승리의 물꼬를 틀 때 그 블레셋이 너무 거대한 군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병거가 3만이고 말을 탄 기병이 6천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편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승리의 물꼬를 태웠을 때 블레셋과 함께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함께 블레셋을 공격한 예가 지난번 우리 묵상할 때 그 본문에 있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염려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진짜로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군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웠는데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 했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인정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려보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주 분노를 바라면서 4절에 그들에게 노한지라 아기스에게 막 대항하면서 다윗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치 않은 일에 휩쓸려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도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두고두고 자기 편이 되게 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전략이었을 텐데 사실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기스는 실패한 거죠.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드는 데는 실패한 건데 그렇지만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령같이 네가 선했다. 너 아주 뭐 신에게 속한 어떤 신에게 속한 사람처럼 너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치 않은 싸움에서 다윗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내시고 보호하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다윗으로는 다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도망쳐야 될 상황인데 자기 힘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려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다윗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윗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흠잡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에게 흠잡을 만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너 참 선하다. 뭐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릅니다. 사울과 다릅니다. 사울은 평소에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평소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충동적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었던가 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사울도 대단히 다급하고 다윗도 대단히 다급합니다. 사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고 다윗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내일 묵상을 30절에서도요 다윗도 얼마나 다급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급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 찾아가거든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듣는 말이 너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다윗도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지금 떠밀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보다 더 위험한 일이 내일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빠져나오는데요.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평소의 신실함입니다. 평소의 신실함. 평소에 신실하게 평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한 어떤 그 훈련된 뭐 내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훈련된 생활의 어떤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서 그런 다급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평소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다급한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군인들이 전쟁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평소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위험한 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죠. 소방관들이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뭐 시험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소방관하는 형제 보니까 이 테스트가 있어요. 평소에 늘 그렇게 훈련하고 막 시험을 그러니까 불이 나면 평소에 훈련하고 몸에 배인 대로 가서 그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거죠. 평소에 신실하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이미 이게 안테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듣고 평소에 순종하는 것이 이 평소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별 볼 일이 없을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막 숨이 막힐 만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파선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거 그런 거를 기대하며 살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서 일상 속에서 자신과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 위해서 우리로 치면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